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 듣는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단순히 그냥 비판하지 말고 잘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건이면은 검사가 고발을 하게 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되죠. 검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가를 그대로 드러나서 형량을 때릴 수 있는 정도까지 때리게 되게 되고 변호사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저지르지 않다 해가지고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무죄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변호하게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 죄인은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형량을 자꾸만 높이려고 노력하는 검사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드디어 판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하는데 피고가 원하는 그 형량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한다면 그때는 판사가 굉장히 미울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너 잘 될까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너도 한번 이 아픔을 당해봐. 이런 마음을 피고가 갖게 되겠죠. 사실에 근거해서 검사가 그 죄를 드러내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사가 판결해도 그 피고는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할 때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남편의 죄를 지적하고 아내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자식들의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비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나오게 되죠. 고대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고대법의 정신인 겁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의 눈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의 이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게 고대법의 정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면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너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의 비판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비판을 해서 비판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아픔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한 거거든요. 정죄하고 심판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칼과 같습니다. 맞는 얘기하는 것지만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판은 사실의 그것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형이거든요. 뭐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사실 근거하더라도요. 그것을 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드러내게 그 사람이 모욕을 주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죽기까지 그 싸워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비판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일도 아닌데도 불의한 일을 보면요 열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쁜 놈이 혼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열불이 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나도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판이라고 한다는 건 사랑이 결핍된 비판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분열의 아픔을 갖게 되고 서로 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비판 참 잘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생각하면요 참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비판하는 그곳에는요 권위가 없어요. 백전의 권위는 정말 이제 땅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큰 비극인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골라서 세운 대통령이지만은요 국민이 그렇게 골라 검증 거쳐가지고 그렇게 비판해가면서 싸움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 지지도가 그렇게 10%도 안 된 나라가 간다면요 이건 정말 국가적인 비극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었다. 권위가 떨어졌다. 그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고 희망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판할 거리를 줬는데 그 비판에서 판을 깔았더니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이때다 이 건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막 그러다가 또 끌어내면 또 국난이 또 생겨내니까 그건 아니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여간 그 기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게 되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은 그 잘못을 다루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네.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 덮어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개혁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루터처럼 개혁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사람은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다루지만은 비판의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다 죽게 하는 일이지만 개혁의 사람은 문제를 똑같이 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있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 시대는요 개혁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데도요 얼마나 가족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조목조목 잘해주고 야단치는 거에 의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가정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개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을 살리는 것도요 비판의 사람이 아니라 개혁의 사람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비판의 사람이 아니고 개혁의 사람이고 똑같이 문제 있는 것도 인식합니다. 개혁의 사람이나 비판의 사람 똑같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죽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귀가 춤을 추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개혁의 사람은요 정말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 자기 희생의 사람 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정말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암울하게 흘러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니네들이 뭐 교회 다닌다지만 세상 사람보다 낫게 못 가니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더라도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제시대 때 망했을 때요,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어둠이 가득히 차가지고요, 야,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어둠이 가득히 찰 때는요, 하나님께서 루터 같은 개혁의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교회가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질서 있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둠이 너무 강하고, 정말 이제는 개혁할 수 있는 때가 지났다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확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힘이 없다 할 때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이 땅을 확 뒤져버려서 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 회개가 돌아올 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거저 처단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이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받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갈수록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해지고 비판의 사람들도 서로 축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개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들보, 들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기둥기둥에 얹어놓은 그 큰 나무대기,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도 자기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 눈 안에 무슨 들보가 들어갑니까? 내 몸집보다 큰 게 들보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들보처럼 여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이 큰 문제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은혜 받으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것은 자기 안에 들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 전체가요 잘못된 길을 갔거든요. 이 가톨릭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에서 신부들이 뭐 하여간 우리가 좀 카톨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신부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성경 읽었을 거 아니야. 신학원 공부했잖아요. 교황은요 정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설까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면접을 받아가지고 그거 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이런 돈벌이 수단을 막 달력하는 그런 데서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루터가 신부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요 뭔가 모르게 자기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서서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 그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이 없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한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은 로마가 뒤집어져가지고 기독교가 국가로 바뀌어지는 나라잖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교자가 7만 명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원형적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에게 무릎 뜯기면서도 정말 죽어가면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 여러분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잊지 않은 장면이 뭐냐면 그 원형장에 그 크리스천들을 놔두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사자들을 그 원형장 안으로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원형장에 있는 많은 그 로마 시민들이 막 환호성을 냅니다. 로마 황제가 손을 들어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그냥 사자들이 우리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 신자들을 무릎뜯겨내는데 막 그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내면서 좋아해요. 야, 정말 사람 잘하냐 하죠. 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중에는 애를 안고 있는 그런 가정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 애를 이렇게 부둥켜면서 애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그 모습들이 아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워하고 거기서 막 그냥 비명지면서 막 살려고 하면 막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거기서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크로즈업을 하는데 그 얼굴이 평안한 얼굴입니다. 그 모습을 네로 왕자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움에 떨면서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행복한 얼굴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 참 대단하다. 참 믿음 하나 때문에 무섭지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들 물어뜯겨 죽으면서 그 평안함을 갖는 것은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평안함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섭잖아요, 죽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참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부터 원치 않습니다. 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아, 정말 힘들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젊을 땐 그런 얘기 하다 나이 들면은요. 며칠 아팠다가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임종 예배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나는 어떻게 임종을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겠습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며칠 아프다가 편안하게 세상 떠났으면 좋겠네요. 너무 아프면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병원비도 많이 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하여간 두루두 좋은 곳은 며칠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때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 평안함은 주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두려움을 쓸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 이길 수 없는 죽음이지만 공포지만 그것을 넘게 하는 은혜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데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볼 때 평안한 거예요. 아, 이분 천국 갔구나. 가족들이 볼 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 이런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흘려있는 그 로마 도시, 얼마나 거룩한 도시예요. 바울이 숨겼던 도시고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에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그 로마 도시예요.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빌라도에 그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있었던 28개 계단이 있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 계단을 이제 가지고 로마로 가서 다시 설치했어요. 돌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덧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릎을 꿇고 28계단 올라가면 제용사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도 가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회의를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진실인지 누가 알겠는가. 솔직히 루터가 가만히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무릎 꿇고 올라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칼리토 교수는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은 아닌 것을 루터는 거기서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거룩한 도시인 줄 알고 돌아보니까 형편없는 도시예요. 형편없는 도시 보니까는. 그래서 로마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에 그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흘렸던 그런 도시지만은 거기에는요 죄가 가득하고 있고요. 그 뭘로 얘기하면 카톨릭의 말씀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나지만은요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침보가 되고 미사를 짓지 않으니까 거기 하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야. 죄인인 자들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속에서 죄가 얼마나 꿈틀거리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되기 때문에 깨끗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대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들보를, 들보의 정체를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을 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장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습니다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건사 나타나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 속이는데 등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 이중의 목사 그 정도면 된 거야. 장로님 아예 그 정도면 훌륭해 훌륭해. 그 정도 봉사하면 됐어. 그 정도 헌금했으면 됐어. 잘하는 거야. 어려워? 적당히 신앙생활해.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가 없어지기까지 부단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고치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만큼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됐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변화됐네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의 눈이요 굉장히 예리해요. 보면요 제가 살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턱선이 어떻게 변했고 몸매가 어떻게 바뀌었고 너무 잘 알아요. 얼굴 색깔에 조금 변화를 보면서 그거를 눈치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참 사람은 정말 역물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사람은 참 역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관심한지 되게 잘 알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른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닌지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자기 싫어하는 어른들은 절대 안 갑니다. 알아서 안 가요. 자기한테 사랑 베푼 사람에게 따라붙죠. 참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참 잘 알아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정말 변화돼서 옆에 사람이 가족들이 특히 야 당신 변화됐네, 말하는 게 바뀌었어,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이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뭐 얼굴에 무슨 뭐 안에다가 무슨 불 켰습니까? 형광등도 켰어요. 얼굴에 무슨 빛이 나겠어요. 근데요 이게 또 참 묘한 게요, 우리 안에 어떤 무슨 뭐 전기 뿌리는 것도 아닌데도요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즐거우면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즐거워도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빛이 나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 눈에서 빛이 나네, 얼굴에서 빛이 나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변화될수록 주의 빛이 내게 임하시고 그 빛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되면은, 변화되면은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폭폭 찔리면은요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화된 사람은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에 상처를 잘 안 줘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훌륭한 남편이고 그만하면 훌륭한 아내고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은 죄가 아이고 살았다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주니까 아 이제는 뭐 살판하는 겁니다. 죄가 끔들거리면서 별짓을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냥 다 용서받았으니까는 뭐 제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요 이 죄가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개혁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것이 파장이 클 줄은 루터도 전혀 대응치 못했던 거예요. 그냥 거룩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비텐베르크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 카톨릭이 뭐가 잘못된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그랬는데요 이게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주 만에 유럽 전역에 이 내용을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쇄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쫙 꽂혀냈는데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하고 싶은 얘기를 루터가 조목조목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이것이 쫙 퍼져나간 사람들이 맞아 하는 겁니다. 제왕들이 맞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들어오고 치사했는데 교황 때문에 때는 이때다 막으면서 드서드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원제 역할하는 이 루트로 갔다가 잡아다가 보론수 국회 되는 거 너 잘못해서 얘기해 계속 해봐 그 사람은 너는 파문이야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막 협박하죠. 중간에서요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 이게 생각외로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면서요 유럽 전체가 들썩거리는데 그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루터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한 번은요 마귀 나타나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을 갖고 왔어요. 읽어보니까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죄된 것도 여기 다 기록된 겁니다. 조목조목 다 기록된 얼마나 이게 참 낙심되겠어요. 뒷장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는요 최근에 지었던 죄들을 쫙 기록된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종교계를 일으켜 하면서 비난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의 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싸우면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셔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지적하면요 화나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그렇게 하면 왜 나한테 그러고 그래, 듣기 싫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사람 종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요 귀담아 듣습니다. 교회도요 이런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이런 영적인 종류 많은 어른이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 역할 하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어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은 존경할 만해. 존경할 만해. 어려운 일 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은 지혜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하신다는 사람,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개혁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얘기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자기 삶을 들여가며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죄인의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개혁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님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이름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죄된 것들이